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의 외교 상무 수장들이 14일 2+2 회의를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 일본 측에서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참석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인도태평양 역내 규칙에 기반한 경제질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AI, 양자기술과 청정에너지, 5G 통신기술 등 중요 기술과 신흥기술에 대한 육성 및 보호 강화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은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주요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채굴, 가공, 재활용에서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앞서 중국 정부가 지난달 20일 국가안보를 이유로 2차 전지제조의 필수 광물인 흑연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밖에 양국은 전략적 관점에서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수준에서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14일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7월 16일에서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있었던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와 셰저나 중국 기후변화특사 간 회담, 그리고 지난 4일에서 7일 열린 미국 캘리포니아주 써니랜드에서의 추가 회담 결과를 종합한 기후위기 대응협력 강화에 관한 써니랜드 성명을 공개했습니다. 이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회담했던 점을 떠올리면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 함께 노력할 것이란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2도 밑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이를 1.5도로 제한하고 유지하는 파리 협약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기후특사가 공동으로 주재하는 2020년대 기후행동강화 워킹그룹도 가동하고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14일 한국에 대한 SM-6 함대공 요격미사일 판매를 잠정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날 한국에 대한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SM-6 미사일과 관련 장비 판매를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최대 38기의 SM-6 미사일 구매를 미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한국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탑재용 SM-6 미사일을 해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한국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SM-6 미사일은 음속의 3배를 넘는 속도의 400km가량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항공기와 순항미사일은 물론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도 가능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첫 연료 반입이 이루어졌다고 가자지구 담당 UN 관리가 15일 밝혔습니다. 톰 화이트 UN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가자지구 담당 국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이집트로부터 약 2만 3천 리터의 연료를 막 공급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접경 라파 검문소를 통해 들어온 연료들은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라파를 통한 인도주의 물자 운반 차량용으로만 사용이 제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이트 국장은 다만 이것은 우리가 인명구조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매일 필요한 양의 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자지구 병원의 발전과 가자지구 내 수도 공급, 하수 처리 등에 필요한 연료 부족으로 230만 주민들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고 현지 구호단체들은 전했습니다. 가자지구와 남쪽으로 접경하고 있는 이집트 라파 검문소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인도주의 지원 물자 반입이 이뤄지기 시작했으나 이스라엘은 연료가 하마스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연료 반입을 허용하지 않아 왔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목요일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수장이 미국에서 만나 중동 정세와 북한의 러시아 지원, 경제 협력 확대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군사통신 채널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인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에 사용할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모든 지역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8도에서 6도, 최고 영하 1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장관이 미국에서 만나 3국 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북러 군사협력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3국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14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영내 현안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정세를 논의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과 박진 외교장관, 가미카와 외무상은 중동정세, 러시아의 침략전쟁 속에서 북한의 러시아 지원 등 점증하는 북한의 불안정 조성 행위, 경제협력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3국 외교장관은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기반으로 영내 안보 강화, 경제 번영 증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발전을 위한 미한일 3국 간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엄청난 성공을 바탕으로 3국 간 정례 고위급 협의를 포함해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세계를 둘러보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습니다.
We want to continue together to build on the tremendous success of the Camp David Trilateral Summit, including through these regular high-level consultations among the three.
이어 중동 분쟁, 경제 협력, 동반 성장,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이 안보에 미친 영향에 대한 대응,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포함한 여러 지역과 글로벌 현안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3국 정상을 각각 수행하는 세 장관은 지난 9월 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회동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박진 장관은 우리 3국 간 협력은 특히 지난 8월의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며 3국 정상 간 합의가 하나씩 결실을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복합 위기의 시대에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 간의 협력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Our trilateral cooperation has been reaching unprecedented heights, especially since the historic Camp David summit.
가미카와 일본 외무상은 오늘날 우리는 중동 상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도전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글로벌 정세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3국의 연대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공조 수준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oday we face various issues such as the Middle East situation, Russia's aggression against Ukraine, as well as challenges in the
가미카와 외무상은 3국 간 협력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미한 양국과 함께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세상을 지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3국 외교 장관들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의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양국 간 무기 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등 국제 정세 현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이와 함께 3국 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차 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15일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한국을 출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을 만나 경제협력, 북핵 문제 대응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주도의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정상회의에 참석해 공급망 다변화 방안도 모색합니다. 이번 방미를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의 회담이 열릴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군사통신 채널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14일 중국과 공식, 비공식적으로 계속 교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we continue to be both publicly and privately continue to engage with the PRC.
싱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 관계의 현 상태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우리는 중국과 군 당국 간 통신 채널을 여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중국으로부터 응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군사 채널 소통이 언제였는지 묻는 질문에 싱 부대변인은 지난해 8월 펠로시 하원 의장 방문 즈음부터 중국과 교류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은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반발해 타이완 해협에서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이고 미국과의 모든 군사통신 채널을 차단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할 미중 정상회담의 내용이나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의제 중 하나인 군사통신 채널 복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ve stressed from the very beginning that we believe mill-to-mill cooperation, coordination, communication.
싱 부대변인은 우리는 아주 초기부터 군 당국 간 협력과 조율을 위한 통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국방부장이 현재 공석이란 점을 언급하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16일 열리는 제10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ADMM 플러스에서 미중 국방장관 회담이 열릴 어떤 징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리상프 전 중국 국방부장은 지난 8월부터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고 10월 24일자로 해임됐으며 현재까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에선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김 차관이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 고도화 및 핵 선제 사용 위협이 모든 회원국들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도전임을 상기시키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H가 15일 한반도 서해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미한 연합공중훈련은 서해상공에 진입한 B-52H 두 대를 미한 공군 전투기가 호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공군에선 F-35A와 F-15K, 미 공군에선 F-35B와 F-16이 참가했습니다. B-52H는 지난달 중순에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참가를 목적으로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로 전개됐고 당시 미한 그리고 미한일 연합 공중훈련에도 참여했습니다. 핵무장이 가능한 B-52H의 최근에 잦은 한반도 전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에 사용할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괌 등 미군 기지에 대한 기습 공격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새 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들을 개발하고 1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1일에 2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4일에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계단과 2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들에서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이룩됐다며 이미 확보한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 분야의 설계와 제작 기술력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다시 한번 뚜렷이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엔진 시험이 진행된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지난 2월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IRBM의 갱신을 올해 중대 과업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북한이 지난해 12월 ICBM용 고체연료 엔진 시험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약 11개월 만에 새로 공개한 고체연료 엔진 시험입니다. 북한 미사일 총국은 이번 시험은 나라 앞에 조성된 엄중하고 불안정한 안전 환경과 적들의 군사적 공모 결탁 책동이 더욱 악랄하게 감행될 전망적인 지역의 군사 정세 대비해 공화국 무력의 전략적인 공격력을 보다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 공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RBM이 일반적으로 사거리 3,000km에서 4,000km인 점과 미사일 총국이 적들의 군사적 공모 결탁을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괌 미군기지와 그 주변에서의 미한일 군사협력 등을 겨냥한 무기 개발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입니다.
한미의 SCM 공동성명도 있었고 한미일 간의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 이후의 협력 이런 부분들에 대응해서 중거리 전력을 더욱 실질화해서 견제하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중거리가 아니라 이제 준중거리로 공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뭐 괌을 포함한 소위 그 미국의 그 발진 기지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액체 연료 탄도미사일은 발사 전에 연료 주입이 필요하지만 고체 연료는 연료 주입 단계가 필요 없어 기습 공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KN-23, KN-24, KN-25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 그리고 ICBM급인 화성 18형 등에 이런 고체연료 엔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화성 12형 등 북한이 보유한 기존 IRBM은 액체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성 12형은 1단으로 개발됐는데 이번 엔진 시험은 1단과 2단으로 나뉘어 이루어진 데 대해선 엇갈린 관측들이 나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화성 12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1단으로 개발됐지만 신형 고체 엔진 미사일은 2단 엔진을 적용해 사거리를 늘리려는 것이라며 괌과 알래스카 등 미군기지에 대한 기습 공격이 가능한 IRBM을 보유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평양에서 직선거리로 괌까지는 약 3,500km, 알래스카까지는 약 6,000km입니다. 괌에는 B-52 등 미군 전략자산이 배치되어 있고 알래스카엔 지상발사형 ICBM 요격체계가 있습니다. 북한이 기존 극초음속 미사일 엔진으로 화성 12형 액체 연료 엔진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IRBM급 고체 연료 엔진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의 권용수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중국의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인 동펑-27이 2단 고체 연료 엔진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전 교수는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전력화를 위한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열병식 때 북극성 4시옷과 북극성 5시옷 등 SLBM을 선보였지만 아직 시험 발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권용수 전 교수입니다.
북극성 4시옷이 뭐 사거리가 한 3,000km, 5시옷 같은 게 3,400km 우리가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공개한 그걸 보면 북극성 4시옷 또는 5시옷 그걸 보면 다단이거든요. 1단이 아니라. 그래서 SLBM에 대한 그 용도의 중거리 미사일용 엔진 시험을 한 거고 머지않아 그거에 대한 시험 발사가 있지 않을까.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의 엔진 시험 공개가 최근 러시아가 대륙간 SLBM인 블라바를 캄차카 반도 쪽으로 시험 발사한 데 이어 나온 점에 주목하면서 미국을 겨냥한 북러 간 공조 차원으로 해석했습니다. 지난 5일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최신 전략 잠수함 임페라토르 알렉산드르 3가 블라바를 백해에서 캄차카 반도 쿠라 지역으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민 박사입니다.
북러가 서태평양에서 이렇게 미국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에 대해서 가시화시키는 행보를 한다는 것은 서태평양에서의 대미 억제에 양쪽이 일정한 공조를 느슨하게나마 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북한이 1단과 2단 엔진 시험을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신형 고체연료 IRBM 발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ICBM용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고 이를 토대로 지난 4월과 7월 신형 고체연료 엔진을 장착한 ICBM인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한 바 있습니다. 양옥 박사는 이런 선례로 볼 때 북한이 향후 6개월 안에는 신형 IRBM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북한이 이미 고체연료 엔진 ICBM을 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형 IRBM 시험 발사가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빠르면은 18일 미사일 공업절에 신형 고체연료 엔진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서 축제 분위기소에서 김제 공식 등장 1주년을 맞이하려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준비 부족으로 18일 전에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가 어렵다면은 올해 연말까지라도 중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면서 올해 국방 부문의 중요 성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미한 정보당국이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군사기술 동향과 활동,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포함해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엔진시험을 포함한 관련 동향을 계속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10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부문별 회담이 평양에서 진행 중이라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쌍방의 실무 일꾼들이 참가한 회담들에서는 이번 회의 의정서에 반영할 여러 분야에서의 협조 실현을 위한 실천적 문제들이 진지하게 토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9월 러시아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대표단 단장인 알렉산드르 코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은 그제 평양에 도착한 뒤 북한 측이 마련한 환영연회에서 러시아는 양국 순회 상봉에서 이룩된 합의에 따라 실제적인 협조를 발전시킬 것을 지향한다며 이번 회의가 쌍방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두 나라 사이의 친선과 인민들의 복리를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지난달 위원회 의제에 대해 식량 지원과 낮은 하산 중심의 러북 경제 물류 협력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인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미국의 은행에 동결돼 있던 북한 자금 약 220만 달러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려항공의 대리기관으로 지목된 러시아 은행의 자금이 배상금으로 유족에게 지급된 겁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이 미국 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금을 오토 원비어의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이 최근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해당 자금의 소유권을 넘겨받게 해달라는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의 요구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승인된 자금은 미국 뉴욕 멜론은행에 예치된 220만 3,258달러로 원 소유주는 러시아 극동은행입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극동은행이 북한 고려항공의 대리 대행기관이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 자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극동은행은 지난해 5월 북한 고려항공에 대한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에 의해 제재된 바 있습니다. 이후 뉴욕 멜론은행은 극동은행 소유의 자금을 전격 동결했습니다. 앞서 원비어 씨 부부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지난 2018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5억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원비어 씨 측은 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추적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원비어 씨 부부가 뉴욕 멜론은행에 예치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이번 판결의 근거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적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북한과 극동은행에 통보했지만 아무 답변도 받지 못했다는 원비어 씨 측 주장을 최종 결정문에 인용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테러 위험 보험법에 따라 극동은행이 북한의 대리기관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뉴욕 멜론은행이 판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자금을 원비어 부모에게 넘기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14일 현재 원비어 부문은 약 220만 달러에 달하는 이 자금을 이미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비어 씨 부부가 북한 자산을 회수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9년 원비어 씨 측은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된 뒤 미국 정부에 몰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 이후 매각대금 일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해 1월엔 뉴욕의 한 금융기관이 동결한 북한 조선 광선은행 자금 24만 336달러를 찾아내 회수했습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매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차단한 북한 자금에 대해서도 꾸준히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에는 미국의 웰스파고와 JP모건 체이스 등의 북한 관련 자금 2,379만 달러가 예치된 사실을 파악했으며 지난 2021년엔 재무부가 보유한 북한 자산 3,169만 달러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이 지난 2019년 미 의회가 통과시킨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과 관련이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극동은행을 제재하면서 당시 조치가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의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은 재무부가 불법 대북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은행과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업에 고의로 상당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금융제재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북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금뿐 아니라 제3자 대북 금융제재 대상의 자금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인데 원비어 씨 부부가 아들 이름을 딴 이 법의 첫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오토 원비어는 지난 2015년 12월 북한 여행길에 올랐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5일부터 이틀 동안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4일 보도자료에서 터너 특사가 브뤼셀에서 한국 대표들과 만나 북한 인권에 관한 양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터너 특사는 북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유럽연합 대표를 비롯해 뜻을 같이 하는 그 밖의 파트너, 시민사회, 탈북민들과도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터너 특사의 이번 방문은 가장 소외된 사회 구성원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을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달 말 7년 만에 활동을 재개하는 북한인권 현인그룹 참여 인사들이 효율적 정책 구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무대응은 옵션이 아니라며 정부 당국자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장기적 전략을 모색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김영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14일 VOA에 북한인권 현인그룹의 재출범 취지를 설명하며 국제사회의 부족한 대응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반인도 범죄 사례를 밝힌 COI 최종 보고서는 유엔의 강력한 찬사를 받았고 매우 드물게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인권 침해 보고서였지만 대응은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사회 대응은 매우 실망스럽고 또한 위험하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런 이유로 현인 그룹을 재소집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며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할 회의에서 전술, 전략, 적절한 조치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의 결과를 예측하는 건 시기상조지만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옵션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인 그룹 창립위원인 미국의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 특사는 회원들의 오랜 경험과 지식이 현직 관리들의 정책 구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모두 3, 4년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북한 인권을 담당했다가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I think it's a good idea because there is turnover, particularly 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State Department.
킹 전 특사는 그러나 현인 그룹 회원들은 북한을 오랫동안 다뤄본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라며 현재 북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이정원 전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는 앞서 비회의에 희은인 그룹이 6년 8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힘을 얻었고 답보 상태에 빠진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오는 29일 서울의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심포지엄을 갖고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월 17일이면 이 공고안이 이 발표가 된 지 딱 10주년이에요. 그런데 북한 인권 관련된 지금 상황이 사실 답보 상태잖아요. 의견이 없고 해서 그래서 나름 현인 그룹 멤버들이 다시 이렇게 좀 그 모여서 힘을 좀 실어줄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이렇게 좀 재개 활동을 재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인권 희은인 그룹은 COI 보고서를 계기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 사상 처음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2016년 신설됐습니다. 당시엔 이 전 대사를 비롯해 커비 전 위원장, 킹 전 특사, 마르츠 피다르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소냐 비세르코 COI 위원, 데이비드 알턴 영국 상원의원,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태국의 비티트 문타폰 초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8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그룹 출범 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7대 권고안을 발표하고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때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어 안보리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여러 인권 개선을 위한 건설적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은 2017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 부대 행사를 끝으로 활동을 접었습니다. 이정훈 전 대사는 이에 대해 북한 인권을 사실상 외면했던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활동을 지속할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뭐 움직이려면 그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평화 공세, 평화 정책으로 가면서 북한 인권을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예산 확보도 어렵고, 또 뭐 우리 뭐 대사관을 뭐 뉴욕을 가든 제네바를 가든 우리 공관으로부터 이제 뭐 어떤 좀 협조라든지 지원도 쉽지 않죠. 정부 입장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예산 확보도 어렵고 해서 일단 일시적으로 중단이 된 겁니다.
영국의 알톤 상원의원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핵미사일 등 안보 사안에 여전히 쏠림 현상이 심한 국제 시각에 희은인 그룹이 균형을 맞추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곤경에 대해 많은 시간과 생각을 쏟은 몇 안 되는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희망적으로 지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유익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대량 살상 무기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정권에 도전하는 데 있어 문서화된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한 인권 침해 문제는 관련이 없다고 믿는 건 실책이라며 안보와 인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반드시 함께 다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인 그룹의 여러 회원들은 특히 29일 열릴 회의에서 디지털 자유를 주제로 대북 정보 유입 관련 토론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지속해서 알리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북한 정권이 75주년을 맞은 세계 인권 선언에 많은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모든 사람이 정보와 뉴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 19절을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정보 봉쇄는 이러한 권리의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디지털 시대에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가 있으며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10년 된 UN COI 보고서가 지적한 현대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옛 독일 통일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적용해 점진적 변화를 추진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스포츠, 문화, 음악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학술 및 과학적 노력을 장려하며 후원하고 처음엔 제한적으로나마 남한과 북한을 연결하는 방송의 개방을 제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철도, 항공, 우편 서비스 복구를 시작으로 국경 너머에 있는 친척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자매 도시 협정 등의 연계를 추진하길 제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더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현인 그룹의 탈북민을 참여시키는 게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 정부도 앞으로 초청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거절하더라도 이런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특사는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현재 이런 문제에 관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라며 탈북민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생각해보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정훈 전 대사는 비티 문단폰 전 특별보고관이 건강 등의 문제로 빠져 현재 현인그룹 회원은 7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9일 회의 뒤 북한인권 개선 권고안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N뉴스 김영권입니다.
새 불법 환적지로 지목된 북한 서해 석도 해상에서 또다시 선박들이 밀착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16건의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서 불법 행위의 또 다른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14일 북한 서해 석도 동쪽 해상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나란히 붙어있는 선박 세 척이 보입니다. 길이 약 115m 선박과 60m 선박이 약 45m 길이의 선박을 사이에 두고 선체를 맞댔습니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700m, 남서쪽으로 약 800m 떨어진 두 개 지점에도 50m가 넘는 선박 네 척이 두 척씩 밀착해 있습니다. 또 전날인 13일에도 대형 선박 네 척이 두 척씩 짝을 이룬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모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장면입니다. 이날 환적 정황이 포착된 북한 석도 인근 해상은 최근 새로운 환적지로 급부상한 장소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중순까지 초도 인근 해상에서 주로 이뤄졌던 환적이 북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이곳으로 무대를 옮긴 것입니다. 실제로 BOA는 지난달과 이달 촬영된 위성사진을 통해 석도 일대에서 최소 11건의 환적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번 사례까지 포함하면 이 일대에서만 16척의 환적이 이뤄진 것입니다. BOA는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 초도 인근 해상에서 38건의 환적 정황을 포착한 바 있는데 이를 모두 더하면 올해 북한 영해 내에서 이뤄진 환적 의심 사례는 54건으로 늘어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제의 선박이 환적을 통해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든 제재 위반이란 의미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초 발행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이 북한 영해에서 북한 선박과 만나 환적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영국 정부가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주요 사이버 위협국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북한이 경제적 이득과 체제 강화를 위해 사이버 절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영국 정보통신본부 산하 국가 사이버 안보 센터는 14일 발표한 2023 연례 검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영국의 주요 국가 기반 시설에 제기하는 큰 위협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 NCSC는 보고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세계 국가연계단체의 부상, 공격적인 사이버 활동의 증가 등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난해 영국의 주요 국가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한 뒤 이를 해제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 컴퓨터 바이러스 랜섬웨어가 여전히 영국의 인프라에 가장 큰 사이버 위협 가운데 하나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온라인 범죄가 규모 측면에서 가장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의 국가 행위자들은 영국의 주요 국가 기반 시설에 가장 고도화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활동은 불법적인 수익 창출과 제재 회피를 통해 열악한 경제 상황을 개선하고 현 정권을 더욱 공고히 하며 적대 행위자로 간주되는 이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 절도를 통한 자금 조달은 널리 보고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과 기업,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와 자격증명을 노린 사이버 공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NCSC의 분석과 대응을 담은 이번 보고서는 또 북한과 함께 국가주도 행위자로 지목된 중국에 대해 기술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영국 안보에 엄청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지배적인 세력이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의 사이버 탄력성 회복을 지원하는 영국 정부를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을 펼치고 있으며 이란도 영국의 정부 및 국방기관, 학계의 언론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 탈취 해킹 공격을 벌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고서 발간과 관련해 린디 캐머런 영국 국가 사이버 안보센터 최고 경영자는 14일 설명 동영상에서 우리는 계속 당면 위협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이런 지식을 가장 위험한 분야에서 보건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o make sure that we continue to focus our work where it's most needed and to deliver against the objectives of the National Cyber Strategy.
영국 정부는 북한이 제기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대응 의지를 강조해왔습니다. 영국 국가 사이버 보안센터는 앞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영국의 국가안보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의 핵심 초점은 사이버 능력을 이용한 사이버 절도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 6월에도 영국 법률 분야 관련 사이버 위협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러시아, 이란과 함께 국가적 목적을 위해 사이버 범죄 행위를 활용하는 국가로 지목하고 인권이나 정권 교체 등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일하는 전문가들을 방해하기 위해 사이버 활동을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영국 정부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1월 영국 내무부 담당상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을 영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4대 적국 중 하나로 지목한 데 대해 영국이 지난 17년 자국 내 의료시설에 대한 사이버 해킹 사건을 억지로 북한과 연결시키고 2021년 영국 국방과학원 해킹 사건에 북한 연루설을 제기하는 등 억측을 내돌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관계자들이 북한을 악마화하는 것은 국제적인 반북 고립압박 공조를 취하고 있는 미국에 잘 보이려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세계 지뢰감시기구들이 북한의 대인지뢰 사용 중단과 매설된 지뢰 제거 작업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독립적인 검증을 허용하고 대인지뢰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노르웨이 지뢰 감시기구인 노르웨이 피플세이드와 지뢰 제거 비영리단체 헤일로 트러스트 등이 북한의 대인지뢰와 관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14일 2023 지뢰 제거 연례 보고서를 내고 북한은 신속히 한반도 비무장지대 내 지뢰 제거 작업을 재개하고 국제사회의 독립적인 검증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인권법에 따라 자국 관할 또는 통제하에 있는 지역 내 대인지뢰를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타와 협약으로 불리는 APMBC는 대인지뢰 생산과 비축, 사용, 이전을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 제거를 촉구하는 국제협약으로 지난 1999년 발효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관련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북한과 한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 22개 나라입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2018년 9월 체결된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같은 해 10월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실시했고 그해 말 화살머리 고지에서 추가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4월 한국은 DMZ 내 백마 고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재개했지만 북한의 국경 지역에서의 적대 행위 위협으로 관련 작업이 중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의 지뢰 문제는 알 수 없지만 한반도 비무장지대 내 지뢰 매설 밀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에 매설된 지뢰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앞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민간 기업인 국제 지뢰 금지 운동은 DMZ 일대에 약 200만 발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도 지난 2016년 발표한 자료에서 군사분계선 남쪽인 한국 측 DMZ와 민통선 지역의 약 127만 발, 북한 측 DMZ의 약 80만 발이 매설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반도 지뢰 대부분은 한국전쟁 중 한국군과 북한군, 미군, 중국군이 매설하고 살포한 겁니다. 한편 보고서는 2022년 전 세계에서 제거된 지뢰 가운데 97%는 대인지뢰 금지협약 가입국에서 이루어졌고 총 21만 3,750발의 지뢰를 해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면적별로는 캄보디아가 88제곱킬로미터로 가장 광범위한 지역에서 지뢰를 제거한 국가로 꼽혔습니다. 지뢰 제거 수로만 보면 트루키에가 58,078발을 해체해 가장 많았고 짐바브웨가 3만 1,000여 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유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세계 소식 전에는 지구촌 오늘, 오늘의 미국 소식을 알아보는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역사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너무 예뻐요. 이거 한 번도 안 썼어요.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의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네, 저는 지금 팔기 위해 내놓은 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지금 미국의 산업과 경제를 실생활 현장에서 확인하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이걸 배우면서부터 확 달라졌어요. 내가 그 어떤 각도에서 어떤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모든 지역 흐리고 아침부터는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평남과 황해도, 강원도, 평광, 장진 밤까지 비나 눈이 내립니다. 네, 최저 영하 8도에서 6도, 최고 영하 1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흐리고 가끔의 비 소식 있습니다. 양덕에는 눈이 내리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평양은 최저 4도, 최고 8도, 신의주 4도에서 7도, 황해남북도 흐리고 종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개성은 4도에서 8도, 사리원은 5도에서 9도로 예상되고요. 자강도 흐린 가운데 가끔 비나 눈이 내립니다. 중강은 영하 4도에서 3도, 강계 영하 1도에서 5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흐리고 평강은 오전부터 비나 눈이 내립니다. 원산, 장전은 오후부터 비나 눈 소식 있습니다. 원산 4도에서 10도, 평강 0도에서 6도, 함경 남북도 흐린 가운데 장전에는 오전 한때 눈이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함경도 저녁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1도에서 7도, 청진 2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양강도 흐리고 삼지원은 오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6도에서 4도, 삼지원 영하 7도에서 1도가 되겠습니다. 해상 동해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립니다.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먼바다는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2.5m, 먼바다는 3.5m까지 일겠습니다. 11월 16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최근 202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노벨위원회의 베리트 리스 안데르센 위원장은 여성과 생명 자유라는 구호를 외치며 이란의 여성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구호는 2022년 9월 이란 도덕경찰에 의해 구금된 여성 마흐사 아미니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전국적인 시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모하마디는 수십 년 동안 종교적인 소수자와 정치범을 포함한 이란 여성과 남성을 대표해 원칙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1998년에 처음 체포된 모하마디는 그 후 여러 번 수감됐습니다. 현재 그는 테헤란의 악명 높은 에빈 교도소에서 장기간 수감돼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모하마디를 축하하며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용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녀는 이란 정권에 의해 반복적으로 체포, 박해, 고문당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모하마디의 결의만 강해졌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는 여전히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나르게스 모하마디의 명확한 목소리를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 당국에게 그녀와 성평등 옹호자들을 감옥에서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벨 수상자가 발표된 것과 같은 시기에 이란의 소위 도덕경찰이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테헤란에서 16살의 아르미타 게라반드를 공격했다는 끔찍한 보도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 국민들은 그들의 나라를 위한 자유롭고 민주적인 미래를 위해 싸우며 침묵하거나 위협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들의 인권 존중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운동인 여성과 생명 자유는 세계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유엔에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또 이란인들이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검열 방지 수단을 배치하는 한편 이란 정권의 탄압에 책임 있는 이란 개인과 단체 100여 곳을 제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모하메디 여사와 이란의 용감한 국민들 그리고 우리의 세계를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 회복력과 결의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속 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 샌프란시스코 남쪽에서 약 48km 떨어진 필롤리 히스토릭 하우스 앤 가든에서 시 주석을 환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전 공개 모두 발언에서 1년 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한 일을 상기하며 이후 양국이 주요 고위급 회담을 여러 차례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측이 모든 면에서 합의를 보진 못했으나 회의는 솔직하고 유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정상 간 오해 없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 국민과 세계에 대한 책임으로 기후변화에서 인공지능 AI에 이르기까지 주요 국제 도전과제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도 모두 발언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지난 50년 동안 순탄한 적은 없었다면서도 미중 관계는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체제를 개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비적하면서 갈등과 대립은 양쪽 모두에게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의 외교 상무수장들이 14일 2+2 회의를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샌프란시스코에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진아 레이몬도 상무장관, 일본 측에서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참석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인도태평양 역내 규칙에 기반한 경제질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AI, 양자기술과 청정에너지, 5G 통신기술 등 중요 기술과 신흥기술에 대한 육성 및 보호 강화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은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요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채굴 가공 재활용에서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앞서 중국 정부가 지난달 20일 국가안보를 이유로 2차 전지제조의 필수 광물인 흑연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밖에 양국은 전략적 관점에서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수준에서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14일 한국에 대한 SM-6 함대공 요격미사일 판매를 잠정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날 한국에 대한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SM-6 미사일과 관련 장비 판매를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최대 38기의 SM-6 미사일 구매를 미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한국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탑재용 SM-6 미사일을 해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한국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SM-6 미사일은 음속의 3배를 넘는 속도의 400km가량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항공기와 순항미사일은 물론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도 가능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14일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7월 16일에서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있었던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와 셰저나 중국 기후변화특사 간 회담, 그리고 지난 4일에서 7일 열린 미국 캘리포니아주 써니랜드에서의 추가 회담 결과를 종합한 기후위기 대응협력 강화에 관한 써니랜드 성명을 공개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회담했던 점을 떠올리면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 함께 노력할 것이란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2도 밑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이를 1.5도로 제한하고 유지하는 파리 협약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첫 연료 반입이 이루어졌다고 가자지구 담당 유엔 관리가 15일 밝혔습니다. 톰 화이트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가자지구 담당 국장은 이집트로부터 약 2만 3천 리터의 연료를 막 공급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접경 라파 검문소를 통해 들어온 이 연료들은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라파를 통한 인도주의 물자 운반 차량용으로만 사용이 제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화이트 국장은 이것은 우리가 인명구조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매일 필요한 양의 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자지구와 남쪽으로 접경하고 있는 이집트 라파 검문소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인도주의 지원 물자 반입이 이뤄지기 시작했으나 이스라엘은 연료가 하마스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연료 반입을 허용하지 않아왔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